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신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가장 좋은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예,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포도주를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첫 것을 드리잖아요. 이게 순서적인 첫 것만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적들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고 보더라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기적을 맛봤던 것처럼 어떻게 기적을 맛볼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도 아닙니다. 전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기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기적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사인, 표지판. 저희 교회 앞에 표지판이 있는데 교회가 아니죠. 그것이 우리 건물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죠?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가르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본문 있는 그대로를 좀 보면 안 될까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그냥 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본문을 보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만 보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왕이 오셨다. 막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사건 단순한 기적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더 큰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는 지금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행하시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신 것입니까? 아, 내가 어머니께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보다. 회개하고, 아,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적을 행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디에다 물을 부으라고 그러죠?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에다가 부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을 떠다 주니까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그 물은 어디에 쓰는 물이냐 하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발을 씻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부으래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디다가 물을 담아야 돼요? 포도주 담는 가죽 부대. 당시에는 가죽 부대에 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죽 부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에다가 채워놓고 포도주를 빼내는 게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혀 먹는 것과 상관이 없는 손발 닦는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 물을 갖다 주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뭐랑 같으냐 하면요. 재작년에 저희 네팔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저랑 네팔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날 사역자 미팅을 하는데, 미팅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세족식을 했었어요. 세수대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명씩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었는데, 이렇게 한 명씩 발을 닦아주는데, 이분들이 워낙 안 씻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발 한쪽만 닦아주더라도 막 완전 꾸정물이 됩니다. 시커매져요. 근데 그 더러운 발을 막 손으로 만지면서 깨끗이 씻어주고, 때도 밀어주고, 거기 막 기도해주고, 은혜 받으신 분은 거기 막 뽀뽀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같이 우둥켜 안고 기도하고 막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었어요. 너무 이제 지저분하니까 옆에서는 막 물 계속 나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회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분들이 너무 감사했던지 저희들의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밥을 만들어셨어요. 밥이랑 이제 커리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가지고 오는 걸 보니까 아까 그 세족식 했던 그 세숫대에다가 가득 담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맛있게 먹었죠. 네. 그 다음날 미국으로 왔는데 오는 중간에 배탈이 났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물을 떠오라.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돌 항아리에다가 직접 대고 손을 씻거나 발을 씻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먹는 물은 아니에요. 손발을 닦는 물입니다. 그것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고 떠주라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풀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예수님께서 안 하시겠다라고 해놓고서 하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마리아가 요청했던 포도주의 의미와 예수님이 나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똑같은 포도주지만 마리아가 요청했던 포도주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의미예요. 3절을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의미예요?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잔치 끝났다. 이제 돌아가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뭔가 기적을 좀 행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잉태할 때 천사로부터 메시아임을 계시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라나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록은 안 됐지만 놀라운 일들을 아마 옆에서 바로 보고 자랐을 것이, 보라 봤을 것이에요. 경험했을 것이에요.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베푸시기를 아마 바라는 마음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라는 말은 이렇게 버릇 없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존칭어예요. 물론 이제 고대 헬라 문헌을 보게 되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문헌에. 이것에서 그렇지만 버릇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왜 여자여라고 말했냐 하면 아마도 개인적인 가족관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관계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암시하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중요한데 내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 때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오는 곳을 한번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한 군데만 보면 비슷한 곳이 요한복음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2절부터 4절까지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4절까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예요.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여기는 어디예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 갈릴리.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당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아무리 많이 인구를 잡더라도 500명이 넘지 않는데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500명이면 저희 교회 교인 인구예요. 그렇죠? 교인 수. 아마 대부분 다 알았을 거예요. 갈릴리 지방도 시골입니다. 이 촌구석에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지 마시고 유대로 가소서. 왜냐하면 왜 유대로 가요? 지금 초막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기적을 행하면 자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4절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안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다음 구절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어요. 안 올라간다고 할 때는 언제고 예수님께서 은밀히 안 올라갔다고 그랬기 때문에 동생들한테 들킬까 봐 은밀히 올라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동생들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에 올라가서 행하면 그것으로 당신이 영광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방식으로는 올라가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올라가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올라가셨어요. 다른 방식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행한 이유는 마리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다른 방식이고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언제입니까? 내 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인데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때라고 하는 겁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영광받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십자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기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포도주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다른 차원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포도주의 의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뭐를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2장을 봤었을 때에 자신의 영광을 얻을 때 어느 때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때라고 말하죠. 이 얘기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얘기는 기적사건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적으로 만든 포도주의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주는 십자가를 암시하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포도주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잔에 비유하여서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는 기적의 포도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의 피의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놓은 포도주가 가장 좋은 포도주라는 겁니다. 포도주 가장 좋은 거예요. 특이하게도. 그렇죠? 여러분 이 모습은 이거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성찬식을 제정하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제자들과 했던 그 성찬식 사건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 성찬식과 흡사한 이야기를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 포도주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서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성찬식은 아니지만 그 성찬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지금까지 포도주와 맛이 달랐던 가장 좋은 거래요. 성찬식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포도주가 줄 수 없는 또 다른 은혜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거잖아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에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포도주를 마시면. 이 모습은 단순히 성찬식만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이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더라도 좀 암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바로 앞장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두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2장 후반부에 보면 유월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이 혼인잔치는 단순한 혼인잔치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건을 지금 예표하며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잔치는 어떤 잔치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손님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 혼인잔치에 가장 큰 기쁨을 맛봤던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그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그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피를 마신 자들. 피를 믿는 자들.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바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단순히 혼인잔치집에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포도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왜 포도주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지 않고 손과 발을 씻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고 거기에 떠주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손발을 닦는 정결 예식은 구약 율법 중에,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아주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지적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는 따라서 율법 자체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습니까? 여섯 개 있었습니다. 여섯 개. 여섯 개는,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의 수죠.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구원을 얻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돌항아리에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손을 씻는 물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씻는 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항아리에 물을 담았어요. 이제 물을 떠줬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뭐 해야 돼요? 이 물 가지고 원래는 씻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씻으려고 보니까 포도주예요. 마신 겁니다. 손과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이 아니라 그 정결 예식,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 받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나혼인잔치의 사건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님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뒤집어 엎는 사건입니다. 율법으로 아니,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뭘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표적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슨 표적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기독교 안에 있는 두 가지 극단이에요. 두 가지 극단. 한 극단은 신비주의고 한 극단은 율법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달라고 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든지 아니면 오늘날의 극단적인 오순절주의, 오순절 개척이 바로 이런 부류입니다. 반대로 다른 극단은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초대교회 때도 율법주의가 있었었고 교회사적으로 보면 펠라기우스주의라든지 알미니안주의들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신비예요. 그러나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율법도 죄는 아닙니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두 극단은 상당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극단처럼 보여요. 신비주의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강조하고 율법주의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서 완전히 극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이클 호튼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마이클 호튼이 미국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확히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펠라기우스적인 율법주의, 또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 같은 신비주의. 똑같이 나누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제목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니까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니까 율법주의 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한 가지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달라고 합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기복주의, 구원받았으면서도 더 부유하게 해주옵소서. 포도주가 없으니까 더 주옵소서. 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포도주는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잠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십일조를 내고 율법을 지키고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 의의를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신비로운 체험을 더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매주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기독교인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바라기로는 최소한 10분 정도는, 단 10분이라도 더 이상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 은혜 앞에 잠겨야 됩니다. 하루라도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금방 그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맙니다. 잃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신비로운 것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그 포도주를 마셔야 진정한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낙망합니까? 이유가 한 가지예요. 십자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 좌절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십자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한 가지는 십자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십자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좌절하고 좀 이렇게 이러면은 막 민감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작은 일에도 막 성을 내게 되고 화를 내. 왜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십자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